12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신약성경.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기쁨의 교회가 새로운 임직자를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는 복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까, 그렇지 않아도 임직에 관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시기와 또 이 상황을 너무나 잘 맞춰주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임직식 그러면 꼭 임직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항상 나오시듯이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사실은 우리 모두를 섬김으로 부르신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인 이 선교적 섬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선교적이라는 말은 해외로 파송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섬김 자체가 그렇듯이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으로만 이렇게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모든 걸 다 우리 내부로 들어오도록 채널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깥으로 흘러내보내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뭐 우리가 나눌 만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내가 사람들에게 주위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유통할 때 결국 나는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라든지 어떤 물병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하나의 파이프다. 내 안에 뭔가를 쌓이고 고이고 해서 계속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유통해서 내보내는 일종의 파이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내어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선교적 섬김이라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입니다. 목회적 서신.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에게 목회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바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바울이 발굴한 사역자이기도 하고요. 바울에 의해서 양육된 사역자이고 또 바울에 의하여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함께 이 안수를 받았던 그러한 젊은 사역자입니다. 젊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은 물론 바울보다는 젊었으리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연소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비교적 어리다, 심지어는 함께 교회를 일구어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디모데는 우리보다 좀 어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러한 젊은 사역자라는 얘기죠. 예, 저희 교회도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계신데 교회의 에브리지 연령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아마도 50대 한 초반 정도, 40대 후반, 50대 초반, 아마 50 정도가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이라면 50에 못 미치는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30대도 계시고 40대도 계시고 이제 이런 모든 분들이 비교적 연소하지만 그러나 그 연소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없는 거죠. 여기에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를 바울사도가 신뢰하고 그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머물게 하고 1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이 진리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잘난 척하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어 사역하게 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는 비록 어리지만 굉장히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이제 바울 사도가 1장에 디모데에 대한 일종의 그 특성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양심을 소유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개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이해 속에서 이 어카운터빌리티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도 그냥 전혀 느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바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다. 아울러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눈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이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잘하지만 교회의 사역은 잘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심이 생길 때는 가끔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리더들 또 우리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저분이 믿음이 있나?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정말 순수한 거짓없는 믿음을 지녔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이유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임직자들을 훈련한 것 기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가지의 사역의 원리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복음 사역은 맡겨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맡겨진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전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수의 중요성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이 맡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entrusting 이게 이 사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큼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맡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항상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 단순히 디모데를 영원히 바울의 학생으로 두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요 가르치는 자로 세우려고 했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죠.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10절에 가보면 여러 가지 악한 범죄가 있는 가운데 여기에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자기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가 이제 7절에 나와 있죠. 6절 7절에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 이 바른 교훈을 사실상 전수받아서 그것이 인트러스트 되었으므로 그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이 내용, 이 컨텐츠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스스로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해요. 나는 선생이 되고 싶다. 이 말은 다른 사람 위에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엇을 위해서 리더가 돼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맡겨진 받았지?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일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겨진 바 되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나에게 인트러스트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들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서 자기가 인트러스트 받았던, 자기가 전수받았던 이 교훈을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수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지도한 그 말씀에 따라, 그 예언에 따라 너는 이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이 일을 수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셔널한 리더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전수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사역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훈에는 목적이 있으니까요. 자,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의 이 말씀은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내가 이것을 인트러스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교훈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진정한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 삶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로 드러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전수받은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이 복음의 진리를 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미리 가봅니다.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려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젊은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 자기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 거짓된 모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감독의 직분,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장로죠. 또는 그 밑에 보면 집사의 직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분들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마음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디모데는 또 다음의 사역자로 세워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러한 감독에게 주어진 중요한 업무가 뭐냐면 자 2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자 거기까지 이 내용도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 훈련할 때 다 함께 나눴던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중요한 이 리더십의 가치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또 그들에게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인트러스트하는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유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실력을 지닌 자여야 한다. 자, 뭐가 지금 강조되고 있죠? 끊임없이 전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고 전수되어지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자기에게 뭔가 고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에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리는 뭐냐면 너무 당연합니다. 오직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은혜다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가 봤죠?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직분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주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14절에 셀레브레이트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주의 귀한 사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쳤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 여겼다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과연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지 평가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계수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주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 이 여겼다는 말, 이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여겼다는 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진리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성화의 교리도 있지만 사실 성화의 교리에 앞서서 우리의 구원의 경험 속에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칭의의 은혜이죠. 이 칭의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먼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나 성도로서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일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은혜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already 이미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뿐만 아니라 12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능하게 했다는 말은 뭐죠? 무슨 말이죠? 내가 주께서 충성되이 여기심으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능하게 하셨다, enable 했다는 것이죠. 내게 empowering 했다는 것이죠. 내게 힘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것은 이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가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분명한 한 가지 일종의 레주메가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과거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현재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과거와 현재의 현저한 차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폭행자라고 말합니다. 아주 violent man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죽이는 일에 그를 살해하는 일에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주님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과거에 아무것도 모르고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신뢰했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게 살았던 나 오늘도 교만한 마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과거에 사는 겁니다. 일단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되어 있고 결국 나의 판단 아래서 모든 것을 내 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실은 주의 이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노래로 부르는 것이지만 이것이 나의 삶의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이것이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사실은 많은 믿음의 실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본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모델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 나를 일종의 샘플로 사용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샘플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일종의 엑셀런트하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내가 사람들 앞에 아, 저 사람은 정말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것의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바꾸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샘플이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자, 15절 말씀을 보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결국 이게 가장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근데 바로 이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다면 그가 하신 위대한 일은 뭐냐면 죄인 중에 가장 최악의 죄인인, 죄인 중에 가장 깊은 문제 속에 빠져 있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주셨을까? 내가 죄인 중에 최악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내게 이처럼 긍휼을 주셨을까? 내가 왜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중에 믿게 될 사람, 후에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의 본을 보여야 할 것인가? 아,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심지어는 믿는 자에게까지 본이 되는 것, 이것은 주께서 세워주신 귀한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은 뭐냐면은 바로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본이에요. 나는 이와 같이 부족한 자이지만, 나는 이와 같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나에게 이와 같이 사역하는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근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과거와 현재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변화가 없다면, 나는 그저 이런 사람일 뿐이야, 나는 항상 당당하고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바르게 살았을 뿐이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기쁨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사역의 원리가 되었던 네비에스의 원리가 있습니다. 네비에스의 원리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하게 하라, 스스로 하게 하라, 셀프의 원리입니다. 물론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믿음의 그 단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앞서가는 어떠한 사람을 어사인을 해줬다는 거죠. 자, 제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교회 멤버가 되었다면 이제 저보다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저의 일종의 멘토로 세워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멘토 입장에서도 그게 쉽진 않았겠지만, 자, 여기 김재영 집사님이 계신데 김재영 집사님이 나의 멘토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먼저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그 멤버가 된 분은 그냥 아무, 내가 이 교회 그냥 오래 다녔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아, 누군가 나를 통하여 지금 멘토링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통하여 모델링을 받고 있다. 자,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다음에 들어온 우리 박순덕 권사님을 내가 나의 멘토로 어사인 받는 거예요. 나는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저분보다는 내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당신보다 한 달 먼저 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내가 가이드를 해드려야 됩니다. 여기가 화장실이고 네? 여기가 기도실이고 여기가 친교실이고 여러분 대단하죠? 사실은 저희 교회도 보면 재밌는 게 새가족 환영팀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들이 있어요. 왜? 본인들이 사랑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 팀에 조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네비에스의 원리는 그런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위치에 없는 사람은 그날 예배당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델링이 계속되는 것, 이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책임을 지게 되죠. 나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성도님들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임팩트보다 더 큰 임팩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모델해야 됩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모델링해야 돼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 말만 갖고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한 변화가 당신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대표하는 죄가 뭘까요? 나를 대표하는 죄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표하는 죄가 뭘까요?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엑서사이즈를 해봤어요. 나를 대표하는 죄가 뭘까? 혹시라도 여러분을 대표하는 죄가 하나도 생각 안 나시면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깊은 회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나를 대표하는 제가 뭘까? 어떤 사람에게는 왠지 몰라도 좀 남들에게 굉장히 나도 모르게 좀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잔인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내 스스로의 말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못 들어서 그렇지 나중에 판단을 해보면 아 이건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out of control 되는 분 계세요.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또는 템퍼를 잃어버리고 막 분노를 막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selfish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어떤 분 그러니까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욕심이 많아요. 어떨 때는 좀 욕심이 과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욕심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무런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Aimless.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나는 과거에 어떤 나의 모습이 현재 나의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내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세움을 받았을까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사실 솔직한 저의 고백은 제가 전도사로 세움을 받았든지 아니면 목사로 안수를 받았던 20대 초반, 초중반 그리고 30대 초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깊이 가지고 있던 내면적인 갈등 이런 거는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뭐 일장을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제 나름대로 좀 100%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동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팔로워기보다는 리더가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제 기질이 팔로잉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내가 한번 판단해 봐야지. 저렇게 갔다가 혹시 나도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야. 항상 저는 이제 이 리드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저는 사람들에게 어텐션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뭐냐면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잘했다. 딱 쪄죠. 근데 이 내용을 제가 갖고 이제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메리트가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리드하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텐션 받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프리시에이트 받는 걸 좋아하니까, 뭔가 이러한 내면적인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결국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깊숙한 고민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 안에 있는 내면적 동기, 선한 양심인가 아니면 선하지 않은 동기인가, 내가 이것이 순수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자랑인가 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거에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뭐죠? 이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은 아니다 라는 좀 무지막지한 굉장히 힘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죄를 나의 대표적인 죄로 갖고 있는데 이러한 죄를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해소받고 있는가? 어떻게 나를 통하여 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우리 모두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바울로서 한 얘기예요. 뭐 우리가 맨날 마음도 없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말 하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빚어가시네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러므로 누군가 내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믿고 또는 교회의 일원으로 새로 가입하여서 내가 그분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 사도가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레주메를 설명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존재였지만 패스트의 과거에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너에게 전수한다. 너도 은혜 가운데 거하라. 주께서 내게 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일종의 송영을 여기서 찬송하고 있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을까? 왜 바울사도가 나로 하여금 본을 보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을 했을까? 왜 특별히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여기에 왜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썩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을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테리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하시고 홀로 하나이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는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즉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성육신 하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사도들이 전수합니다. 사도들의 귀한 사역을 그 속사도들, 사도 이후의 사람들이 그것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그 일을 맡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앞에 존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붓을 들고 계시고 붓을 들고 계시는 화가로서 지금 이 세상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려내고 계신데 그러나 그 화가는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아. 화가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면 이 화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은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는 바로 캔버스 같아. 캔버스는 뭐죠? 예, 그림을 그리는 그 판이죠. 그 그림을 그리는 그 판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붓, 예, 하나님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도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는 천상에 계셔요.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전수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캔버스가 되어서 이 위에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려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캔버스가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헌신의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